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이 8절 9절이 4절부터 시작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의 결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결론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10절부터 이제 드디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본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을 먼저 한 중에 그 감사의 끝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는 것으로 그 인사 그리고 감사의 끝을 맺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신앙에 특별한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었던 얘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느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안에서 많은 은사를 소유한 것을 감사했지요.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구변에는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적인 얘기라 그랬습니다. 지식에도 예언 같은 것이 포함된 많은 은사들을 포괄적으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얘기가 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하는 쪽으로 끝을 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은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많은 은사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감사한다. 너희가 이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래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너희가 은사를 많은 은사를 갖고 있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상한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상하고 있는 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너희가 이런 많은 은사를 받았구나. 너희는 이미 합격 이상이다. 너희에게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 얘기 속에는 지금 너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는 내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결론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은사들을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자면 너희는 구원을 얻고 그 위에 은사까지 얻었구나. 너희는 이제 뭐 걱정할 것이 없다. 이제 너희가 기다릴 것은 상 받을 준비나 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이 되는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의 얘기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할 것이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고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하나님은 성실하기 때문이니까 믿을만 하시기 때문이니까 그가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 것이라. 그럼 은사 얘기가 뭐가 돼버려요? 은사를 받았으나 너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신자들이 은사를 갖고 있거나 남다른 체험을 하고 있거나 남다른 어떤 능력과 일을 봉사를 행했으면 당신은 이제 됐어 하는 예상을 하는 법인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짚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린 고린도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얘기가 등장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것이 아니라 본론에 들어가면 꾸중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있고 부러워할 만한 많은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바울 앞에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계속 이제부터 욕만 먹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들이 받은 은사가 저들의 높은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모자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물론 이쪽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은사가 있다고 해서 합격점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제 지적을 할 작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감사를 하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자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가 있는 것 때문에, 저들의 남다른 체험 때문에, 저들의 남다른 영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교만해졌고 바울 앞에 꾸중을 들을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차적으로 감사를 먼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의례적이고 저들을 위해 하나의 그 예의를 갖춘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단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주신 이가 누구냐 하는 것 때문이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데, 은사를 주신 이가 왜 은사를 줬죠? 자기 백성이니까 주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합격점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은사도 뭐죠?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할 능력이 있거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적인 어떤 일을 맡긴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대접하시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능력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 대하여 그런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갖고 있기에, 그런 모든 것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는 이제부터 욕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 이 못난 것들을 결국 완성의 자리까지, 은사를 줘봤자 서로 당판아 짓고 싸움밖에 못할 위인들임을 알면서도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지키실 것을 알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야 너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다, 너희들은 다른 교회 교인들과 다르다, 너희는 똑똑하다, 너희는 겸손하다, 이래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데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느냐를 아는 데에 따라서 감사는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손에 무엇이 쥐어졌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해결됐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어떤 관계신가를 아는 데 따라 그 감사는 우리에게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요,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제일 약하냐 그러면 조그만 것 보고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데 우리 믿음의 약함이 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오는 입시 시즌을 두고 미리 제가 예방을 하려고 합니다. 애 학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울고불고 뛰어다니면서 고함지르지 마세요. 아파트 추첨에서 떨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아니고 차 몰고 가다가 옆차하고 조금 긁힌 것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사소한 일, 한 번 당한 어떤 위기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야 되는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자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함지르고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절박함으로 뛰어나와서 기도하는 거 제일 잘해요. 그래서 가만히 왜 그러나 물어보면 부엌에 밥하러 들어갔는데 쥐가 나왔다 이거예요. 뭐 무슨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쥐 나왔다. 아니면 무슨 신발을 꺼내려고 신발장 문을 열었는데 거기 송충이가 기어가더라. 뭐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닌 일로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왜요? 신앙의 진짜 근거와 힘과 뿌리가 정당한 곳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리 큰 돌도 위험한 비탈길에 있으면 우리가 제가 밀어도 굴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서 있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어느 근거 위에 있느냐입니다. 어느 근거 위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힘과 사랑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5장 1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있어요? 저들에게 음행이 있다는 거랍니다. 아주 심각한 죄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안다.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봐라. 너희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려고 너희를 부르고 은사를 준 분이다. 그러니 너희 알아서 해라.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을 꾸짖을 때의 바울의 기본 입장이라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명단 써내라. 그런 놈은 내가 쫓아버려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과 음행이 있는 놈 이름 써내라. 그 놈은 내가 가서 단칼에 죽이겠다와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으로 불러낸 자다. 너희는 회개하고 거룩해져라. 하나님은 거룩히 만들고야 마는 분이다. 앞에 있는 심판과 뒤에 있는 심판은 어느 쪽이 더 무섭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면 어느 것이 더 무섭습니까? 앞에 있는 것이 무섭습니까? 뒤에 이렇게 잘라버리는 쪽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고쳐내고야 마는 게 더 무섭습니까? 물론 잘라내는 게 무섭죠. 잘라내는 건 그 대신 고달프진 않아요. 잘리면 그만이니까. 신자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용서하세요. 이건 말은 좀 안 맞는데 신자의 비극은 뭐냐면 잘리질 않아요. 그런 음행이 있는 자를 자르면 끝인데 자르지 않고 그를 깨끗게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하시고야 말 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이타이로 빨고 락스로 되면 어때요? 삶아서 될 때까지 삶고 볶고 그리고 비비고 할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감사하면 너희 같은 것들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견고케 하실 하나님에 내가 감사한다. 너에게 그렇게 하려고 은사를 줬다. 이게 그렇게 하려고. 여기 이제 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것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아요 신자는. 왜요? 아들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어요. 잘못하는데 내비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채찍질하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징계는 그 잘못한 채찍질이고 은사는 일종의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은사가 징계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피아니스트를 만들기로 했다 혹은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들거나 피아니스트를 만들기 위해 몇 살 때부터 시킨대요 요새? 몇 살 때부터? 악기를 만질 수 있으면 시킨대요. 그게 뭐 두 살일 수도 있고 한 살 반일 수도 있고 뭐 백일 안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움직여서 하면 시킨다는 거예요. 테니스 선수도 라켓만 흔들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옛날에 잘하는 뭐 한동일 씨다 그러면 뭐 어려서부터 뭐 수없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베토벤 그래도 아버지한테 수없이 맞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피아노 안 친다고 바이올린 안 킨다고 매 맞는 거예요. 음악가들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대신 때리기만 해요. 무얼 또 감 잡아야 되냐 하면 부모가 바이올린을 뭐죠 그게 뭐 비싼 바이올린 있죠. 스트라디바리우스 맞아요 이게? 하여튼 그런 거 있대요. 그런 비싼 악기를 사왔다 그러면 그게 상이 아니죠. 아이고 난 죽었구나. 우리 부모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국내 제1인자가 아니구나. 세계 제1인자구나. 최고로 좋은 피아노를 사줬다 그러면 아이고 눈앞이 아찔해야죠. 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디까지 원하는 것인가. 저 피아노의 값어치에 걸맞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한 신자를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성숙시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완성키 위하여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예요? 매질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게으른 거 매질하고 말 안 듣고 실패하는 거 매질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그 완성된 자리에 갈 적극적인 우리 음악인으로 얘기하자면 악기를 준다고요. 공부하는 사람을 얘기하면 좋은 책상, 좋은 시계, 좋은 연필, 좋은 책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우리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사를 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로 해석을 했다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나 아니면 이걸 누가 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방언을 맡겼다. 하나님이 나한테 예언을 시켰다.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너희들이 다 할 줄 몰라서 마치 의사라고 생각한 거죠. 의사는 자기가 그만큼 된 사람입니다. 나 아니면 못한다라고 자랑을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은사랑 그렇지 않죠. 내가 그걸 실력으로 가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것들입니다. 왜 맡겼다고요? 완성키 위하여. 무엇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고요?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은사를. 은사를.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바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 얘기를 왜 도입하느냐 하면 은사 때문에 도입하는데 은사, 방언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리라. 지식도 폐하리라. 왜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런 은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서며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완성된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국어 책도 줬고 영어 책도 준 거예요. 예전에 양주동 씨가 고등학교 국어책에 썼던 글 기억하십니까? 혼자서 독학을 하셨어요. 영어를 독학을 하셨는데 3인칭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3인칭이 뭔가? 3인칭이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먼 마을에 가서 멀리 떨어진 데 어디 가서 3인칭이란 것이 내가 1인칭이요 네가 2인칭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3인칭이라를 배워서 그 사람이 그 글에 이렇게 썼던 것이 생각납니까? 나와 너를 제하면 우수마발이 다 3인칭이야라.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은 두고두고 차이가 납니다. 그거 하나 깨달은 게 그게 기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좋은 영어 참고서를 갖고 있다는 건 대단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영어 실력 기초 안현필저 영어 실력 기초 이거 해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맨 잔소리가 나오던 생각이 나십니까? 굉장히 필요했죠. 그 책 갖고 있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 책으로 실력이 연마되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나중에 영어를 잘하면 영어 참고서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은사는 뭐 때문에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거 폐할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가 왜 있느냐?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은사는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도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가면 어려운 일 당한 데 대하여 야고보서가 적극적인 표현을 쓰죠.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왜 등장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입시를 앞두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거기서 성적이 나쁘면 하나씩 목을 잘라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아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시험을 정작 보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더 보완하라고 시험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완시키려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똑똑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똑시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똑순이는 너무 많다 그래서 그래요. 똑순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해를 듭시다. 똑똑해갖고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똑똑한 머리를 주고 똑똑하게 굴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신앙 인격이 성숙하라고 준 거라고.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늘 성경에 있는 대로 강조하는 바와 같이 뭐가 돼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밤낮 외워서 이제 아시죠? 똑똑한 것이 남 느린 걸 못 참아서 톡 튀어나오거든, 똑이 이렇게 톡 튀어나오거든, 내가 아직도 멀었다를 배우는 것이 교회용 인생이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세요? 그럼 내가 아직도 안 똑똑하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것은 똑똑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똑똑함으로 자신과 이웃을 살려야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게 시험이죠. 똑똑한 건 은사입니다. 똑똑한 건 은사입니다. 많은 은사가 있죠. 구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 뭘 하세요? 보통 인간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으로 심판용으로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로 뭘 했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참는가를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젊은 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느 호텔 앞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인류 호텔 앞에 갔죠. 근데 저한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수한 차를 타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앞에 있는 도어맨에게 이 차 좀 파킹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턱으로 저쪽에다 갖다 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셔, 나 지금 바쁩니다. 보니까 하나도 개뿔도 안 바쁘더래요. 그래서 멱살을 움켜잡고 지배인실로 끌고 들어갔답니다. 그럼 물었답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내 차가 똥차라서 안 세워졌지?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러더래요. 좋다, 그럼 너 내가 다음 주일 좋은 차를 바꿔갖고 타고 오면 너 그땐 세워줄 거야? 세워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돌아오셔서 아버님한테 허가를 받았답니다. 아버님, 제가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차를 하나 좋은 걸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전자전이라고 아버님이 그러시대요. 거 바꿀만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제일 컸던 차 바꿔가지고 갔더니 해고당하고 없더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린 거기서 못 참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수수하고 내가 아니올시다라고 한 것으로 보상을 받길 기다리니까 안 되죠. 신앙 성숙이라는 건 하고 싶은 걸 안 한 데서 끝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걸 안 해서 세상이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숨은 것을 세상에 몰라봐서 괄세하는 걸 받는 자리까지예요. 그건 못 참겠는 거죠. 내가 잘난 척은 안 하겠는데 내가 잘난 척 안 했더니 나를 깔아뭉개? 이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차 바꿔서 갔지요. 그랬더니 없더라 이거죠. 웬수가 이미.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걸 참은 적이 있는가? 그걸 참은 적이 있는가? 이걸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참기 어렵다는 걸로 그래 그건 참 안 되대, 그리고 히히거리지 마시고, 안 됐으면 여러분은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훈련용으로,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배운 사람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요,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로 뭘 하는가 보세요. 대접을 받지 않고 그걸로 권세를 받으면 못 참는다면 나는 아직 고린도 교인 이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아무런 신앙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은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꾸중을 들어 마땅합니다. 근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그 모든 감사를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인상가? 바로 그 얘기를 해놓고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해요. 그럼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서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연습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게 해서 시키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방법은 뭐가 있죠? 정말 처절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처절해지면 남편이 드디어 그 지위를 잃고 자식들이 땡깡 부리고 집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돈 없고 사회적 신분을 잃고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 여러분이 여태껏 자랑했고 큰소리쳤던 모든 것을 잃고 나면 여러분은 드디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를 북북 갈면서 겸손해져야죠. 물론 그건 겸손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콧대를 꺾으시고 목을 꺾으시고 무릎을 꿇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야 훈련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주어서 안 된다면, 은사로 훈련이 안 되면, 학교 보내고 책 사주고 좋은 선생님 모셔서 안 되면 그 다음엔 할 수 없어요. 군대 보내서 두들겨 패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로 해갖고 시키는 수밖에 없죠.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앞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기고만장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통용되는 거예요. 이 일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얼마나 큰 공갈인지 아세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다가 말지 않는 분이에요. 미쁘신 분이에요. 그는 고집 있는 분입니다. 하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완성시키러 하신 그분이 고집불통이시라면 우리가 할 일은 빨리 항복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맞고 고치는 수밖에 없고 맞아서도 안 되면 짓짓거 쳐져서 뭐래 그 경상도 사람들 만나고 제가 제일 놀랬던 게 이 욕이에요. 마 자식 집 빠불러. 우리는 그 빠진 않아요 사람을. 절구통에 넣고 빠겠대요. 부러뜨려서 안 되면 빠뿌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공가를 놓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보실래요? 괜히 캥기니까 웃지요. 웃으면 혹시 하나님이 봐주실까 하고 웃고 돌아가서 그 대신 고치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좋으십니까?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대강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기어코 도달시키고야 마실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신앙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사들이 그것이 뭘 해도 좋습니다. 많이 배운 것입니까? 많이 소유한 것입니까? 많은 깨우침입니까? 언변입니까? 분별입니까? 열심입니까? 뭐든지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신앙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진전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같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만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욕심 다 챙기고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도 은사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 공부 잘하고 남편 건강하고 집안에 도인이 있으니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성경이 신자들의 자기 확인을 위하여 동원하는 기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누가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으며 누가 더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접목되는가, 이것이 신자의 영적 성숙의 기본적인 판단 기준들입니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소유하고 가지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거리로 얘기할 수 있는 은사들이, 복들이 시험과 시련과 절망과 채찍질과 똑같은 이유로 주어졌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소유하고 도움받고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거룩으로, 그의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이 진전되는 모든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소유를 점검하시고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